V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7일 팀쿡 미 애플사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왕 부장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정부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쿡 CEO와의 면담에서 중국 내 공급망 안정화와 회사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왕 부장이 쿡 CEO에게 애플 등 외국 기업들의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은 규칙과 규정, 표준, 기타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촉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미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 BMW, 미 무선통신기업 퀄컴사 등 기업 지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앞서 쿡 CEO는 지난 25일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과 애플은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중국에서 혁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혁신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미국과 온두라스가 어제 타이완과 82년 만에 수교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또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날부로 타이완과 더 이상 공식적 관계나 접촉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온두라스의 선택은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이 외교적 승인의 대가로 자주 약속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두라스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온두라스가 중국 측에 수교를 대가로 지원을 요구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의미 없는 달러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7일 온두라스와의 수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며 금전 외교는 출로가 없을 것이고 역사적 조류를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한 국방장관이 어제 해임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대국민 영상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으로 인한 사회 분열이 군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현정은 헌법에 반하는 의회 입법을 대법원이 심사를 통해 막는 것을 금지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과 책임을 위해 사법개혁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방송을 통해 사법개혁 계획의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각 정당 대표를 만나는 동안 발표가 연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27일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통을 지낸 마 전 총통의 이번 방중은 1949년 2차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한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건너간 이후 타이완 전현직 지도자로서는 처음입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학계와 대학생 대표단, 가족들을 이끌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다음 달 7일까지 난징, 우한, 창사 등을 방문하며 동행한 학생들과 상하이 푸단대와 창사 후난대 학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5일 후난성 샹탄에 있는 선조들의 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출발 전 기자들에게 젊은이들의 열정과 양안 간 분위기 개선을 위한 그들의 상호소통을 통해 평화를 더 빨리 조기에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잉주 재단 측은 마 전 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주최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 상륙훈련과 해상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수중 핵폭발 시험을 포함한 계속되는 도발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과 다양한 훈련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4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2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미한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7일 오전 7시 47분께부터 8시께까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7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미사일은 북한이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알선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중화는 평양 남쪽에 인접한 곳으로 지난해 말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합참은 세부 재원과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고도와 발사거리, 발사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종은 지금 KN-24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추정이 됩니다. 두 개 다 10분 간격으로 발사가 됐고 고도가 50km에 날아간 거리가 370km인데 KN-24하고 유사하게 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합참이 밝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추가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와 다른 활동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KN-24가 통상 이동 발사 차량에 두 기의 발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발을 10여 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하면서 한 발에만 핵 기폭 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에서 23일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로 평가되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발사해 폭발 실험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SRBM 한 발을 쏜 지 8일 만에 도발입니다. 이번 발사는 미한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동해 쪽에서 쌍용훈련을 하고 있고 한미 연합해상훈련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발사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단급 규모 상륙군과 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 그리고 미국 경항모급의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을 동원해 연합상륙훈련, 쌍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쌍용훈련은 이번 주에 북한의 임의 지역을 가정한 상륙작전을 본격 실시한다며 대규모 병력의 해안 침투라는 공세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륙훈련이라고 보면은 북한의 후방 지역에서 상륙을 한 후에 북한군 주력 부대를 포위하고 보급을 차단해버리는 훈련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륙전이 진행되면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RBM 발사 직후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포함한 미 제11항모 강습단이 28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미츠 항모는 부산 입항에 앞서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최영함과 함께 연합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서 시작한 연합실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 일환으로 진행하는 훈련이며 항모 호송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 형태로 펼쳐집니다. 장도영 한국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한미해군은 오늘 제주남방공해상에서 워리어실드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북한은 미한이 지난 12일에서 23일 진행한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내내 도발을 지속했습니다. 자유의 방패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SRBM 발사를 시작으로 12일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14일엔 SRBM을, 그리고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19일 SRBM 등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핵 투발 수단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미한의 핵 위협을 가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의 기초에 미한의 대규모 연합훈련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전형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과거와는 크게 다른 도발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한미가 무력 시위를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맞춤형 자신들의 압도적 대응, 주로 핵을 사용한 그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실전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편 이번에 한국에 입항하는 니미츠호는 미 항공모함으론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을 포함한 미 제5항모 강습단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에 방한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니미츠호가 속한 11항모 강습단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3일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올해 1월 31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지난달 22일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등을 통해 양국이 합의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 억제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1 항모 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 제독은 항모 강습단 방안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양국 미래 세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수중 핵폭발 시험 실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다양한 훈련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수중 드론 형태의 핵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m aware that North Korea issued a press release about this.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추가로 제공할 정보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루를 80에서 150m 심도에서 약 60시간 동안 잠항해 23일 오후 가상 적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했고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결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모든 전술 기술적 재원과 항행 기술적 지표들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고 치명적 타격 능력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종료된 미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과 같은 대규모 훈련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연합훈련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외에 오늘 강조할 만한 특정 훈련은 없다면서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 교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신호를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 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시 상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으로부터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리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4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데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 간 확장 억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인하며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각종 무기 실험으로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려고 하지만 실전에서 미군 증원과 확장 억제력의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엔 복잡한 검증 문제가 따르지만 북한의 핵 역량과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단계적 조치가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한국의 핵 무장 요구에 대해선 한국 경제와 안보, 핵 연료 수급, 미한 동맹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과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브루어 국장님, 북한은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 폭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어뢰 기술과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한국은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It's certainly a concerning development. Unfortunately, it comes in a long list of concerning developments that are taking place on the peninsula.
물론 우려되는 상황 전개입니다. 이 불행히도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은 여러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 어뢰는 북한의 몇 가지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은 핵 어뢰를 꽤 오랫동안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개발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많죠. 하지만 북한의 몇 가지 목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은 확고한 핵 보유국이자 그 점에 변함없다는 걸 증명하려는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죠. 러시아가 개발한 핵어뢰는 핵추진 무인어뢰입니다. 북한 어뢰가 핵추진 엔진을 사용한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 기술력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김정은의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북한 핵어뢰는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할 무기를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두 번째 목표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방위력을 강화 중이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선 방어망 우회 수단이 필요합니다.
컨트리맨 차관대행님, 북한이 핵어뢰를 사용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 증원이 어렵지 않을까요?
I don't think that they can stop the U.S. from reinforcing the South Korean allies.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증원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장애물이 되진 않습니다.
브루어 국장님, 북한의 이 모든 무기 개발이 방어에 어려움을 안긴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The way in which he has to operate his nuclear forces, he has to get these nuclear weapons off the ground befor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북한은 새 운반 체계와 신기술을 접목한 단일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데 더해 한 번에 여러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시험하면서 한반도 실전 상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핵 사용 위험을 높이니까요.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김정은의 핵전력 운용 방식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은 물론 확장 억제에 어려움을 안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급 대화를 열어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이것이 확장 억제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런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confuses and complicates the situation is that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확장 억제를 핵 억제력과 동일시해서 상황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선 재래식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가 일본 같은 동맹국과 함께 재래식 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님,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핵포기를 강요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rst, I'm never surprised by anything that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says. They've made that statement.
북한 외무성의 어떤 발언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발언도 이미 여러 번 했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궁극적 목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비핵화가 이뤄지진 않습니다. 여러 단계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의 대화가 이익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하죠. 물론 검증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매우 구체적 협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처럼 한 번의 큰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비핵화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했지만 적어도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 점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브루어 국장님,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One of the first elements of the conversation, if we're fortunate enough to find ourselves back in dialogue with
운 좋게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게 된다면 비핵화로 직행하기보다 초반의 위협 감소와 군축 등 실질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핵무기 위협과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작은 조치들 말입니다. 이를 토대로 비핵화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 비핵화 중간 단계 합의를 맺은 뒤 북한이 완전하게 핵신고를 하지 않고 속이면 어떻게 하죠?
That's the verification challenge, and that's the challenge of verifying what North Korea says and what it.
그것이 검증의 어려움을 안기는 거죠. 북한의 말과 신고서를 검증하는 데 따르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필요가 없고 대신 작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한국, 영내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Today the reality is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It is a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한다면 북한은 계속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겠죠. 또 다른 대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비확산 전문가이신데요. 컨트리맨 차관대행님, 한국에서 핵무장 요구가 커지는 것도 확산 우려로 보시나요?
First, I'm not sure they're growing. I heard what the president said in January and I responded with my own.
우선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들었고 저도 제 의견을 밝혔죠. 또 윤 대통령은 이후 그 발언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따라서 요구가 커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전히 이것이 한국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용과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면 저도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핵무기를 갖고 싶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변국이 다 핵무기 개발에 나서도 여전히 핵무기를 갖고 싶은지 묻는다면요. 국제적 명성, 경제적 지위, 미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핵무기를 갖고 싶습니까? 그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질문입니다. 한국 여론은 현실적 상황 파악을 토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핵무기 추구의 대가와 결과에 대한 더 솔직한 논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요.
브루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So I think those discussions are a reason for concern, but they're not a reason for panic, right?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우려할 만하지만 당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 정상이나 핵무기 옹호론자들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만하죠. 특히 한국은 오랫동안 핵 비확산 체제의 강력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무장론은 우려할 만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이 말한 대로 한국인들이 핵무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주목됩니다. 그 대가가 상당할 텐데 말이죠. 한국 핵무장은 한국의 무역,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미한동맹에 영향을 줄 겁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죠.
컨트리맨 차관대행님, 무역과 관련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를 많이 수출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과 무역 관계를 끊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득과실을 고민스럽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I'm sure that they would have to make that calculation. I don't know why Seoul would.
물론 그런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그런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한국이 조성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브루어 국장님?
There's several different risks that South Korea would entail in embarking on a nuclear weapons program or producing nuclear weapons.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핵무기를 생산할 때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중에는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핵무기 옹호론자들로부터 미국이 결국 한국의 핵 확산을 받아들이거나 동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과도한 추측이죠. 미국 대통령이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면제해 줄 수 없는 자동 발동 제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글렌 수정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장비 판매가 끊길 겁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특정 기술 수출도 중단됩니다. 이건 의무적인 제재 조항들일 뿐 다른 처벌들도 있습니다. 원자력 공급 국가 그룹이 한국에 가하는 제한들에 대해 미국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겁니다. 원자력 공급 국가들은 한국 원자로에 필요한 우라늄 제공을 중단할 겁니다.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하물며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려는 한국의 계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할지 모르겠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대행님,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가 핵 비확산 우려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례 아닐까요?
Well, certainly we have seen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s capable of.
물론 미국 정부는 전략적 이익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커스가 호주에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요. 농축 우라늄은 잠수함 속에 함정 추진용 원자로에 들어가며 IAEA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진행자가 얘기하는 가정적인 한국의 핵무기 개발 상황에 그 어떤 부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어떤 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독립적인 핵 억지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동맹 관계와 보호를 유지할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미국에게도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니까요.
There are no easy choices in Northeast Asia. I'm very much aware of that. However,
동북아시아에서 쉬운 결정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한국이 동맹의 근간을 바꾸려고 하면서 동맹에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거죠.
브루어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We've run this game before where some would argue that
예전에도 그런 논리는 있었습니다. 동맹의 핵무장이 어떻게든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에서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냉전 상황에서 소독의 핵 보유가 소련 억제에 기여할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요. 우리는 핵 확산의 위험과 혜택을 좌우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핵 확산은 심지어 동맹에 적용돼도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실히 결론났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핵무장이 어떻게든 그들과 미국, 국제안보에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과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의 대담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의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존 힐 청장이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o the strategy for homeland defense still remains against the limited attack from the
힐 청장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 행사에서 미국의 본토 방어 전략을 설명하면서 주로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공격에 맞서는 본토 방어 전략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그런 위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청장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량 국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심각한 위협과 속도, 도전에 맞서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싸울 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always tell my folks that when we're do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of the homeland, yes, that is against the rogue.
힐 청장은 또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많은 영내 시스템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령 괌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군 기지를 비롯해 국방부 산하 통합 전투 사령부도 괌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I look at the globe and anyone can go do this and you look at where Guam situated it is a strategic location. So then go away.
힐 청장은 또 일본과 한국 등 인도 태평양 영내 국가들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내 국가와의 미사일 방어 협력 관계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영내에서 미군의 방어 부담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힐 청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상호 운용성 강화는 일본뿐 아니라 영내에서 한국, 호주 등과도 모색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구금 시설의 고문과 비인도적 상황을 폭로하는 심층 보고서와 3차원 모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에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구금시설을 3차원 3D로 제작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와 강제 노역을 하며 구타당한 옥수수 즉 강냉이 농장 등 구금시설 내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엔 이 시설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를 받았던 탈북 여성의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밥상 위에 그냥 눕혀놔요.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눕혀놓고 그 비닐 장갑 끼고 우리 그 일회용 장갑 있잖아요. 그걸 끼고 여자들 자궁에다 손 넣고 돈 있는 거 검사하는데 위생상으로 보면은 이제서는 그 하나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 꺼고 그 한 번이나 70명, 80명이 다 해요. 제 기억이 제일 차지고 그게
뚜레디 모델 등 영상은 영국의 북한인권 조사단체인 코리아 퓨처 한미래가 2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공개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구금시설에선 여전히 고문과 비인도적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269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인권 침해 사례들을 분석한 보고서와 구금시설의 3D 모델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집계에 따르면 인권 침해 발생 장소 206곳, 고문 피해자 1,156명, 인권 침해 사례 7,200건 이상, 그리고 가해자는 919명에 달합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회안전성 소속이 502명, 국가보위성 소속이 321명으로 두 기관 소속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김지원 조사관은 24일 VOA에 구금시설에 만연한 고문과 비인도적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게 보고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 그러니까 torture and ill treatment를 저희가 초점에 두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forced abortion, 강제낙태 식량권 거부, 그리고 식량권 침해, 그리고 고정자세 고문 같은 이제 되게 구체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희가 조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고서엔 국제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30대 여성 A씨가 임신 7개월에서 8개월 때 새별군의 병원에서 마취도 안 한 채 강제 낙태를 당한 후 전거리 교화소에 3년간 수감된 사례, 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밀수에 관여했던 남성이 체포돼 해산의 구금시설과 개천교화소에 수감된 뒤 식량을 제대로 섭취 못한 채 가진 고문으로 몸무게가 60kg에서 37kg으로 줄어든 사례 등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금시설에서 적어도 12종류의 국제법 위반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생과 영양 등 건강권 침해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 1,353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1,18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일반적인 형벌 시스템에서 고문과 학대는 체계적이라며 이런 일반 구금시설의 수감자들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직면하는 고문과 학대에 버금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견한 것보다 구금시설에 관해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고문과 학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인권침해에 최종 책임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이런 노력의 하나로 보고서가 가해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국제사회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매그니츠키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책임 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보고서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도록 미국 의회가 2016년에 채택한 법으로 유럽연합 이후에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비슷한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인권 제재 체제를 도입한 나라뿐 아니라 최근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일본 의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국내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조항을 채택하는 걸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내법에 따라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한국, 영국 등 여러 나라가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해 자국 법원에서 북한의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이런 노력을 통해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고문과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북한 내 피해자들과 가해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 공개하는 건 북한 관리들에게 경종을 울려 추가 인권 침해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김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적인 강호로 꼽히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집계하는 국가별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FIFA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제여자축구 순위에서 북한은 전체 188개국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48개월간 국가대항전인 A매치를 치르지 않을 경우 활동정지 상황으로 간주해 순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FIFA 규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월 6일 치러진 이탈리아 여자축구 대표팀과의 A매치 경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제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은 FIFA가 주관하는 여자축구 월드컵에 지금까지 3번 출전했으며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여자축구 아시안컵에서도 2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FIFA가 발표한 순위에서도 전체 10위에 올라 일본과 호주, 중국,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이 식량난과 알곡정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춘공기를 앞둔 시점에 식량 사정과 농사 전망은 어떤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을 비롯한 농업 문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는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농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내각 확대 회의는 지난달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못.
북한 당국이 잇따라 전원회의를 연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식량난이 있습니다. 원래 12월은 식량난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을 거지가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는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6,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년도 1월보다 무려 1,300원이나 오른 겁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북한 당국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장마당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쌀을 비롯한 식량을 수입한 것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중국에서 7만 7천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쌀 가격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킬로그램당 6,100원이었던 쌀값은 올 3월 10일 6,00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도의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도 평양의 경우 쌀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뭐 최근 그 3월 중순 식량 가격이 좀 떨어졌다. 지금 한 거의 평양이 한 5,500원 정도 되거든요.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이 시장에 풀려 가격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쌀 그 약 뭐 작년도 12월부터 한 60만 톤이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이 된 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시장에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탈북민들은 평양의 식량난은 진정됐지만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같은 지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주로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3년 이상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이 들어오지 않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뭐 하루에 세 끼 다 먹는 집은 거의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끼, 한 끼 그것도 뭐 거의 이제 풀에다가 옥수수 숟가락을 섞어서 이제 먹는 집도 많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좀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굶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움막 생활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굶어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과 내각은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알곡 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관계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계관, 곡물 수확량 제고 등입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당국은 밀과 보리의 파종을 10일가량 앞당기며 봉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핵심이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알곡 생산을 늘리려면 농민에게 인센티브, 즉 혜택을 줘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은 농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당국이 헐값에 쌀을 수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도 본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입니다.
농민이나 협동농장은 정부에다가 싼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시장에 팔면 더 비싸게 받는데 이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탈북민들은 북한의 곡물 수매 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11월, 12월이 되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이 46원입니다. 반면 시장 가격은 6천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쌀 100kg을 수매할 경우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만일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5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농업 수확량을 늘리려면 중국처럼 협동 농장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협동 농장을 가정농으로 바꿨고 그 결과 수확량이 50%나 늘었다는 겁니다.
China had the same system until 1978, the collective farm system. And then Deng Xiaoping, remember Deng Xiaoping came in.
또 다른 것은 비료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시대로 알곡고지를 점령하려면 농과 밭에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비료량은 58만 톤이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북한 당국도 전원회의에서 비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료 생산 방안이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올해도 극심한 비료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 비료 화학비료 대신에 다른 뭐 성과가 많이 좀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광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뭐 비료를 대체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말이 그런 거지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올해 농업 전망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물이 550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451만 톤에 불과합니다.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7만 톤 이상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월부터는 북한의 보릿고개인 춘궁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지난해 거둔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는 다 소비하고 아직 새 곡물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북한 농업에 밝은 조충희 씨는 올 춘공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중국서 식량 수입이 잘 되면 그럭저럭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60만 톤이 빨리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그냥 방치해 준다면 국경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이제 4월이나 5월에 가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농업의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다면서 밥 먹는 사람들은 모두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없는 한 식량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4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2도, 최고 10도. 신우주 맑고 최저 0도, 최고 14도. 광개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3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4도, 최고 14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5도.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7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9도입니다. 해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0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많고 최저 0도, 최고 10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9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 역시 전 해상 0.5 내지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그 외 해상에서는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27일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통을 지낸 마 전 총통의 이번 방중은 1949년 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건너간 이후 타이완 전 현직 지도자로서는 처음입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학계와 대학생 대표단, 가족들을 이끌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마 전 총통은 다음 달 7일까지 난징, 우한, 창사 등을 방문하며 동행한 대학생들과 상하이 푸단대, 창사 후난대 학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5일 후난성 샹탄에 있는 선조의 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출발 전 기자들에게 젊은이들의 열정과 양안 간 분위기 개선을 위한 그들의 상호소통을 통해 평화를 더 빨리 조기에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잉주 재단 측은 마 전 총통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주최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오하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의 발표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나토는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 러시아24 방송에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핵을 동맹국에 도왔다면서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룬게스코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나토 핵 공유에 대한 러시아의 언급은 완전한 오해라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국제적 약속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군비 통제 약속을 어겨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보좌관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인질로 잡혔다며 러시아의 계획은 벨라루스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캐나다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와 주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군 총참모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바흐무트를 비롯한 동부전선 전역에서 60건이 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며 일부 공격은 아우디우카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어제 고층 건물 두 곳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아우디우카 현지 당국자는 포격으로 도시 폐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아우디우카 군사행정 책임자는 이날 슬프지만 아우디우카는 점점 더 종말론적 영화의 한 장소처럼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아동기금 친선대사인 할리우드 영화배우 올랜도 블룸 씨를 접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룸 씨와 국가와 학교 기관시설 재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강제로 러시아로 끌려간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문제도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한 국방장관이 어제 해임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대국민 영상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으로 인한 사회분열이 군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법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헌법에 반하는 의회 입법을 대법원이 심사를 통해 막는 것을 금지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과 책임을 위해 사법개혁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방송을 통해 사법개혁 계획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는 동안 발표가 연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서는 수십만 명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을 동반한 이번 시위로 이스라엘 중부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고 주요 항구와 병원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